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주시리라. 아멘.
몇몇 교우님들께서 저를 만나시면 처음에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한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 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한국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아니고 아직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도사님이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저와 아내는 들뜬 마음으로 한 아동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와 아내는 한 명의 자녀를 낳고 두 명은 입양하기를 원하였기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여 왔었습니다. 결혼 초에 지금 아들 다니엘을 가지기 전부터 만약에 첫째가 아들이면은 둘째와 셋째는 딸을 입양하기로 하였고 또 첫째가 딸일 경우에는 둘째와 셋째 역시 딸을 입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딸을 데려오리라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달리 제 아내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는 입양의 동기가 자녀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딸 욕심이 많은 저와는 달리 아이가 남자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없이 데려갈 곳이 없는 남겨진 아이를 입양하길 원하였습니다.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딸 욕심에 가득하였기에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한 채 들뜬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월요일에 시간을 내어서 입양기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그곳에서 전문 입양 상담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입양할 수 있는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현재로서는 단 한 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올 7월 초부터 입양 절차가 바뀌게 되면서 그 뒤로 아이를 입양할 아이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예비 부모가 되기 위하여 대기자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1년 이상을 기다린다 하여도 입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뀐 입양 절차는 이러합니다. 먼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생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먼저 자신의 호적에 그 아이를 올려야 하며 최소 일주일 동안은 직접 보호하며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았을 경우 바로 낳자마자 산부인과에서 입양기관으로 보내졌는데 지금은 보내지기 전에 산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입양기관에 보내지면 그 뒤로 자신의 호적에서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뀐 제도의 목적은 산모와 아이를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두고 보호하게 함으로써 산모가 낳은 아이를 포기하기 이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친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상담자의 견해는 저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입양기관은 국내에서도 가장 큰 기관이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한 달 평균 40여 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그 기관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 이후 한 달 동안 단 한 명만이 보내졌고 사실상 다른 입양기관에서는 거의 새로운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는 산모의 입장에서는 그 제도를 지킬 수 없는 법이 통과된 것이라 상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는 산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을 경우 대개는 다른 사람 몰래 낳거나 또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낳게 되는데 산부인과에서 일주일 동안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또 마음의 여유도 잊지 않고 또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 동안 돌볼 수 있는 기간도 부족하고 그에 대한 홍보나 정보 역시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호적에 올린다는 것이 산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매우 지켜지기 힘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법안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산모가 줄어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버려진 아이들이 상품처럼 팔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입양 기관으로부터 그래도 검증된 부모가 입양을 했지만 이제는 검증된 부모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부모들에게 처음부터 버림받아야 한 이 어린 아이들이 또 다른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와 아내는 올 12월 달까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 입양 기간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희 부부는 혼란한 마음과 실망감이 매우 컸습니다. 기대감이 상실되었기에 실망감 역시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은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옳게 보여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법을 통과하기 이전에 누구든지 그러한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제도가 국가에서 충분히 만들어진 이후에 법이 만들어져야 되진 않은가. 기초와 기본이 없는 것은 쉽게 모든 것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법일 수도 있고 또 국가일 수도 있고 교회나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기본이 충실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할 때 나오는 입냄새가 심하면은 심할수록 상대방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불쾌한 것은 소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무례하고 고집센 그의 인격과 성품일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그가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남들이 하지 못한 뛰어난 행동들을 하였다고 하여 결코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였다고 하여도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근본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그는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기에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는 그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며 이는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닌 그의 성품에서 내려지는 평가로 매겨집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품에서 나는 그 향기, 그 냄새를 너무나 잘 맡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입냄새를 맡기 어렵듯이 자신의 성품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한 사람과 30분, 아니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하여도 그의 성품과 그의 인품이 그려집니다.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한다 하여도 이전에 그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여도 그의 성품을 통하여 근본적인 평가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가치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하여도 행동과 말에서 나오는 악취들은 그 어떤 향수를 쓴다고 하여도 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옷을 가다듬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겉에 보이는 스펙에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만 진정 우리가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이루는 성품에는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한 장의 편지가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호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종으로 해당되는 헬라어 둘루스는 당시 사회에서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었던 노예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말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문자적으로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등에 업고 그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에 매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그의 보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베드로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권을 지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 뒤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란 표현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로 쓰인 헬라어 이소티모는 동등하다라는 이소스와 명예를 뜻하는 티메가 서로 합성된 합성 단어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특권을 가진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즉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같은 특권을 지니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동등한 신분을 지니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 안에 베드로와 동등된 신분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의와 뜻이 아닌 오직 예수의 노예가 되어 그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며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생명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는 영생을 암시합니다. 또한 경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인격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이 권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은 이처럼 이미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고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베드로처럼 두 가지의 신분, 즉 우리 자신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이며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의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온전히 보존됩니다. 그러나 그 신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권능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집과 욕망, 욕정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 타인으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그 열정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에 힘써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는가는 우리의 몫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기초 위에 먼저 덕을 말씀합니다.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레테는 순결한 것과 관계를 가지며 어떠한 위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위에서 먼저 우리는 어떠한 위선도 없는 순결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선행을 한다 하여도 그 안에 위선이 있다면 이는 덕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어떠한 일을 시작하였다면 당장 그것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정직 위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일시적으로 잠깐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을 속여 자신의 유익을 챙기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 위에 어찌 거짓과 위선을 기초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깨끗하여 보이나 그 안은 이미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갖가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 태도 속에 도덕적으로 순결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들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위선되고 거짓된 행동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유익됩니다. 정직한 덕 위에 우리는 지식의 벽돌을 쌓아갑니다. 5절에서 지식으로 사용된 헬라어 그노시스는 2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을 아는 알매 지식인 에피그노시스와는 다른 성향을 지닙니다. 에피그노시스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지식을 말하지만 이 그노시스는 점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획득되고 또 발전되어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 이를 획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식의 기초 위에 절제를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지식과 절제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을 먼저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절제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자기 통제를 뜻하며 특히 금욕에 관하여 쓰여집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특히 성적, 육체적 욕망에 많이 사용됩니다. 성적으로 절제하기 힘든 이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통하여 이처럼 권면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또한 절제는 성적인 욕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중독에 대하여 울타리가 되고 안정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는 음식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훈련하고 오래 참다 보면 또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실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제 위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고 하여도 이를 이겨내고 참아내며 견뎌내는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볼 때 그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훈련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정직과 지식, 절제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케 하고 복종케 하는 삶의 여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은 매우 좁고 험악하고 또 힘든 길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쉬운 길을 택하고 또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삶의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대로 성품은 자라지 않고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는 삶이기에 이는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길고도 험난한 이 길을 걷는 자만이 끝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하는 자는 경건의 벽돌을 굳건히 쌓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경건에는 여러 동사들을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특정한 동사로만 해석되어진다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주의 법도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돌보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동사들도 함께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든 행동들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그 성품대로 대하게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 겸손에 이르면 우리는 당연하게 자신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우선하게 됩니다. 내 안에 사로잡혀 있던 욕심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곳에 시선이 열리게 되며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온유함과 연민의 마음을 품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형제 우애는 신약시대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결코 가치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며 그 교제 안에서 여러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든 덕망 위에 사랑을 더하라 권면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다고 여기며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기에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랑의 일부분만을 알거나 때로는 그것을 왜곡하여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왜곡과 죄악들이 있었는지요. 그러한 왜곡되어진 사랑은 우리의 사회를 멍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각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게 합니다. 또한 왜곡된 사랑이라는 명문 아래 죄악을 저지르며 타락해가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랑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밖에 없으며 바로 그 사랑은 온전하신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참 사랑을 힘써 배워야만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쳐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인 참 사랑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2030 예배 중에서 4세부터 7세 자녀를 위한 드림이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자녀들을 위한 성품 교육을 위한 예배입니다. 성품 교육은 이처럼 어린 자녀들이나 미취학 아동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 교육은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필요하고 나이나 신앙의 연배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목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신분이나 직분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며 그 성품에 따라 상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맺어질 열매를 향하여 흡족하여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끊임없는 옛된 죄성으로 돌아가고자 하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자신의 성품을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힘써 굳건히 행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자에 관하여서 여러 문제로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베드로 후서가 유언적인 성향을 지녔기에 그의 제자들이 남긴 위서, 즉 거짓 편지라고도 보고 때로는 허구적인 장르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신약에서 단 한 번밖에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는 단어들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수는 무려 58개나 됩니다. 또한 유다서보다 그 어떤 신약 성경보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자료들로부터 유래되지 않는 매우 독창적이며 기자 자신의 단어들을 독특하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후서의 기자가 매우 풍부한 지식을 지녔고 문학적이고 시적이며 폭넓은 독서의 범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비교해 볼 때 38.6%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61.4%는 베드로 후서에만 나오고 71.6%는 베드로 전서에만 나옵니다. 이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사용된 공통 단어들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두 서신의 저자가 다르다는 의견 또한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문체가 단순한 반면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의 경우에는 보다 웅장한 표현들과 문학적 효과들과 현학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같은 견해를 가집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모두 기록하였다는 전제 아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베드로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못된 것은 아닌가? 비록 처음에는 단순하고 서툴고 행동에 앞섰지만 주님의 종이 되어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였기에 이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닌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그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녔기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앞서 이야기했듯 저자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달리할 정도로 그의 문체가 달라졌고 지식적 표현력이 달라질 정도로 그가 완벽하게 변하였다면 분명 그는 신령한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서기까지 오직 주님이 맺어주시는 하늘의 열매를 사모하고 힘써 애썼기에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그가 1장 11절의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의 약속이 이 시간 이후 우리 모두의 영원한 약속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며 힘쓰며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이를 먹고 신앙의 세월이 흐를수록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성품이 보다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보다 더 닮기 원합니다. 진실로 닮고자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